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네, 주간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오늘은 어떤 네. 주제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박 PD님 평소에 혹시 패스트푸드 전문점에 가실 때 차를 네네. 타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주문을 종종 하시는 편인가요?
그럴 때가 많죠. 뭐 아무래도 시간이 네. 촉박할 때 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주문하는 음식을 또 픽업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드라이브 스루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또 특히 요즘에는
그렇군요.
네, 웬만한 패스트푸드점에는 이 드라이브 스루가 또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맥도날드나 뭐 헝그리잭스, KFC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다들 네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드릴게요.
네,
이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실 때 어떤 방식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뭐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같은.
네, 뭐 주로 저는 카드를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요즘엔 또 네. 저는 휴대폰으로 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놔서 가끔은 이 휴대폰으로 또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네네. 오늘 방송 좀 더 주의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를 운행 중인 상태에서 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교통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그런 게 좀 몰랐던 사실인데 이 드라이브 스루에서 휴대폰 결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교통법 위반이라는 사실 아마 모르셨던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의외이긴 한데요.
그렇죠.
지난주 빅토리아주 경찰이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네.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드라이브스루 이용 시에 휴대폰을 사용해 결제를 해도 될까 하는 질문에 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여론조사
네.
결과 궁금하네요. 뭐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약 5만 1,000명의 응답자 중에 대다수인 65%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괜찮을 것이다 네네. 라고 답했고요.
저같이요?
네, 35%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휴대폰 결제를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무려 65%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답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죠.
정답은 근데 정반대였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교통법 위반으로 빅토리아주에서는 484달러의 벌금과
네네.
4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시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벌금, 벌점 굉장히 좀 큰 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벌금은 빅토리아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네.
각 주별로 벌금과 벌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벌금 344달러에 벌점 5점,
네.
또 퀸슬랜드주는 벌금 400달러에 벌점 3점,
네.
남호주는 벌금 534달러에 벌점 3점, 또 서호주는 벌금 400달러에 벌점 3점 등이 적용이 됩니다.
남호주에서는 벌금이 534달러.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네.
높은 이 벌금 액수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중대한 과실로 또 여긴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요. 운전자는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때 차량을 주차시켜야 하고요.
네.
이 얘기는 즉 운전자가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뭐 교통체증을 겪을 때도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또 이 밖에도 다른 주들도 벌금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네네.
ACT는 벌금 470달러에 벌점 3점, 타즈메니아는 벌금 336달러에 벌점 3점,
네.
노던 테러토리도 벌금 500달러에 벌점 3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스루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점,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앞으로 지금 운행 중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법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 교통법 전문 변호사인 쿨립 생 씨 말에 따르면요.
네네.
주차장과 드라이브스루는 공공장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네.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2017 도로안전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전화와 관련된 법률은 전화를 거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네. 운전 중에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도 위법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싱 씨는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로 휴대폰 결제만 이용하는 분들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지 못해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드라이브스루 창고에서요. 네네. 휴대폰도 꼭 결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시고 네네. 시동을 끈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엔진이 꺼진 상태라서 운전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요. 이 드라이브스루에서 네. 시동을 껐나 안 껐나에 따라서 이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 기사를 네. 접한 대중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이 멜버른에 거주하는 유학생인 아만 씨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매일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테이크아웃 음식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네.
이 아만 씨는 드라이브스루의 휴대폰 결제 사용이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잔인한 법규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자신이 다니는 대학 근처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가 자신에게는 제2의 집과 같은 장소인데 지금까지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면서 모바일 결제를 하면서도 자신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움직일 때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네네. 휴대폰이 차량 거치대에 부착이 된 상태로 사용을 할 때라고 하니까 잘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서 이 적용 법규도 또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너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나 P1, P2 라이센스 소지자는 운전 중에 이 휴대폰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 말은 즉 휴대폰 거치대가 있더라도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러너 라이센스나 P 라이센스 소지자는 3년간 벌점 4점이 넘을 경우에 3개월 동안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운행 중에 휴대폰 사용으로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 이 벌점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러너 라이센스나 이 P자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 좀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가 또 궁금한데요. 이 드라이브스루 네. 한국에서도 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또 위법인가요?
네, 한국에서도 물론 2001년 7월부터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주행 중에 주의를 분산시켜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네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또한 시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장소에서 정차할 경우 휴대폰 사용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조항은 따로 찾아볼 수 없고요.
네.
또 실제로 신호 대기 중이나 정차 시에 휴대폰을 만지는 운전자들도 많지만 딱히 규제가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교통법규에 관해서는 호주가 굉장히 철저하고
네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처벌도 약한 것이 사실이죠.
네,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것, 개개인의 안전을 위한 법규인 만큼 이 법적인 이유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킨다기보다는 이 운전자들
네.
인식 개선과 또 적극적인 실천과 같은 이런 또 개개인의 몫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에 비하면 호주에서는 이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더 엄격한데요. 또 얼마 전에는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자동적으로 적발하는 이 AI 카메라를 선보였다. 또 이런 소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개발한 고화질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기술로 고정형 또 이동식 트레일러 장착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 중에 불법 스마트폰 사용자를 적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주행 중인 운전자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에 AI로 이미지를 검토해서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 징후를 포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굉장히 똑똑해졌죠.
그러네요.
단순히 사진에 찍힌 모습만 보고 위반 여부를 가려내던 것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처럼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검증하는 만큼 또 이 정확성, 뭐 또 현저히 올라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AI가 판별한 스마트폰 사용자 사진은 이 담당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철저하군요. 네, 이러한 AI 감시 카메라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행 중인데요.
네.
초반 3개월 동안은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데 그치지만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부터는 적발될 경우에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법에 따라서 벌금 344달러에 벌점 5점이 부과되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 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더 금액이 커집니다.
아, 그래요?
네. 457달러의 벌금이 징수되고 벌점은 크게 올라서 10점이 누적이 되는 거죠.
네.
또 벌점 12점을 넘어갈 경우에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호주에서 차량 운행하실 때 특히 이 스쿨존 주의해야 된다는 거 괜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스쿨존은 주의해야 된다. 네, 호주에서는 네. 운전 중에 이 휴대폰 사용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
네.
중에는 휴대폰을 잠시 멀리하는 것, 잠깐 보는 건데 어때? 뭐 이런 또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안전 운전하는 것 정말 좀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이 시범 운영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총 830만 대 차량을 분석해서 10만 명 이상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네.
네, 뉴사우스웨일즈 주당국은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밖에도 도로 교통 법규에 따른 벌금과 벌점 몇 가지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에 대한 벌금과 벌점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탑승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죠.
그렇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승객 한 명당 330달러의 벌금에 벌점 3점이 적용되고요.
네네.
4명 이상이 위반할 시에는 최대 1362달러의 벌금에 벌점 6점을 받게 됩니다.
네, 1000달러가 넘는 벌금. 이미
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 예
네.
안전벨트 탑승자의 안전이 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 벌점이나 벌금 모두 좀 굉장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라운드 어바웃에서도 위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네.
라운드 어바웃 진입 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또 진입 후에는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 지시 등을 정확히 켜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2차선 라운드 어바웃에서는 진입 후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거나 차선 변경을 적발될 시에 벌금 180달러에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가장 벌금 액수가 높은 위반 사항 중 하나, 과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과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지나는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주마다 벌금이 다르긴 하지만
네.
이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시간당 10km를 초과했을 때인 이 최소 금액 119달러에서
네.
시간당 40km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인 벌금 2,435달러. 이렇게 엄청난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범칙금 폭탄. 네. 과속은 네. 뭐 이 엄청난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아무도 타지 않은 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3m 이상 떨어져서 이동할 경우에
네네.
또 차 키를 차에 두고 내린 순간에 단속에 걸리신다면 또 각각 10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 도난 사건이나 귀중품이 분실될 경우 경찰에 접수가 들어가면 또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경찰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도 이 내용은 잘 몰랐네요. 그야말로
네.
이 벌금을 위한 법규가 아니라 이 운전자들의 행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벌금. 또 그런 제도라고 제가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면요.
네.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장난삼아서 이 자동차 운행 중에 창밖으로 신체 일부 부위를 내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벌금 325달러와 함께 벌점 3점이 부과되고요.
네네.
또 차량의 경적을 불필요하게 울리거나 경고등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3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도로교통 안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이용 시 휴대폰 결제가 이 위법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교통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